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눈물과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압을 비롯하여 모압 주변의 민족들까지 자기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놓고도 17절에 모압 주변에 사는 자들, 심지어 모압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해 모압을 위로하라고, 모압을 위해 울며 슬퍼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로엘에 사는 여인들에게 패배하며 깨어진 채 도망가는 모압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르짖으며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사람을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겠다고 말씀하시죠. 나아가 3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는 표준 새번역이나 ESV 번역처럼 내가 야셀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데 특별히 더 많이 울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압의 멸망을 두고 얼마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셨는지 더욱 직접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모압 사이의 관계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19장 36절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모압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심지어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모압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이르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모압을 향한 말씀은 뒤에 50장 51장의 바벨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모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 모압을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모압의 멸망이 아니죠. 모압을 제거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압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하실 법한 말씀이죠. 여러 선지서나 열왕기 같은 역사서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때때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 역시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목적 말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움직이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며 그런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도 이 모압을 위해서도 동일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모압의 우상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모압을 향해 열심을 내시는 것은 이 모압의 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교만을 두고 다양한 단어로 설명하시죠.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다. 무려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교만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의 교만을 두고 심한 교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것은 또한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었다라고 하시죠. 나아가 모압은 27절에 이와 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모압의 교만을 보여주는 유명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여호야김 시대보다 대략 250여 년 전에 세워졌고 현재는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그 파리에 또 직접 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메사왕 비문이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다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고고학적인 자료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야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그런 자료들 그런 유물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 이건 결정적인 자료였죠.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3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과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메사왕 모압의 메사왕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세 연합군을 맞이해서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이 메사왕의 비문을 보시면 당시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압의 그모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의 어떤 그 물건들을 탈취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에 취한 스스로 교만에 취한 모압을 도리어 조롱하고 계시죠.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겨보았다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비문을 세워서 기록을 남겨서 막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긴 나라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을 보고 야 이게 완전 교만의 지혜 있구나. 자신이 토한 것에 뒹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하고 계시죠. 26절에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며 망해가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의 심한 교만을 오늘 하나님은 깨트리고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모압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실제로 어제 본문 21절부터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등장하는 성읍들 중에는 메사왕의 비문에서 모압이 자랑하는 성읍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세운 성읍이야. 내가 이런 공사를 했어. 이런 내용이 비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가 의지하는 강한 성들 그런 성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마치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을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압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멸망을 앞둔 모압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지금 엄청난 강자가 너희들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돼. 너희 그렇게 지금 교만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엄청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계시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위해 엄청난 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32절에 그들이 자랑하던 신마의 포도나무는 바다를 넘어 야세의 바다까지 뻗어갔지만 그 포도 열매를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34절에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취한 모압 사람들을 깨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열심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 애쓰고 계시죠. 모압 산당에서 그모스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심각한 교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인생이 오늘 이와 같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때때로 이와 같이 모압과 같을 때가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에 취하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죠. 3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그 핵심을 찌르고 뼈를 때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취한 백성을 두고 이토록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또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과 열심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여나 교만에 취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앞에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